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846면 쯤에 있는 말씀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도자란 찬양대의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두둔의 법칙이란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2017년 7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여두둔의 법칙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두둔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요. 여두둔이란 사람은 시편 다른 곳에 나오는 아삽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찬양대의 지휘자인 여두둔의 지휘 스타일 혹은 여두둔이 가르쳐준 발성과 창법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에 나와 있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현은 시편 62편을 노래 부를 때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창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냥 합창을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찬양대를 지휘했던 여두둔의 스타일을 따라서 여두둔이 가르쳐 주었던 발성과 창법을 따라서 노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휘자의 스타일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경우건 아니면 자그마한 시골 마을 합창단이건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전혀 달라지고 또한 합창단의 노래 역시 전혀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가리켜서 흔히 노래를 만든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지휘자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이 여두둔의 법칙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예전에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두둔의 법칙으로 불렀던 노래인 이 시편 62편에서 저자인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고백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프쉬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혼, 이런 식으로 육적인 요소와 대비되는 영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육신과 영혼 중에 영혼만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본문 1절의 표현은 다윗의 영혼만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내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나의 영혼에 담긴 이와 같은 의미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에서 잠잠히 바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미아라고 하는데요. 두미아는 침묵 혹은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침묵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것,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있는 것이 두미아입니다. 예를 들어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뜨는 이 해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잠잠히 바라다 두미아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종교교육자 갈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였고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의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은 평강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아무리 불안하고 요동치는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난 갈 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62편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 피해 다니던 도중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다윗을 멸시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62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62편의 배경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윗으로서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다윗의 왕위와 목숨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요, 원수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낳은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때 느낀 다윗의 배신감은요,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향해 저주하고 멸시한 사건 역시 다윗으로서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의 핵심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닌 다윗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책임이다.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 가족들을 죽게 만든 죄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한 것이고 다윗이 친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예, 시므이란 인물이 이런 식으로 외쳤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시므의 주장은 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외치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좌우에 있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즉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을 멸시하는 현장을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과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로 죽을 만큼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써온 신앙인인 다윗으로서는 정말로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62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다윗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해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삶의 요소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